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작하고 제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를 막 뒤흔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테크 스타트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IT 기업이랑 그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무려 10조 원. 와, 10조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았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거대한 상업자분들이 이사회 의결권이 단 1%도 없어요. 심지어 5년 동안 돈을 뺄 수도 없다고 합니다.
네, 완전히 묶여버린 거죠.
아니, 근데 반면에 전체 투자금에 아주 진짜 작은 파편에 불과한 금액을 넣은 정부 산하 펀드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유일하게 의결권을 독점하고 언제든 자금을 회수할 특권까지 챙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리콘밸리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하려 한다? 당장 미치광이 취급을 받겠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게 AI 생태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표준 설계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정말 가장 흥미로운 지점부터 딱 짚어주셨네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자료가 2026년 6월 23일자 그 중국 AI 로봇 반도체 통신 심층 브리핑 자료잖아요.
네네.
이게 단순히 뭐 누가 더 빠른 칩을 만들었냐 이런 단편적인 기술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기형적인 자본 구조부터 시작해서 로봇이 세상을 배우는 방식, 또 그 반도체 제재를 우회하려고 우주로 향하는 인프라 문제, 그리고 국가 규제의 패권까지 진짜 이 모든 게 하나로 촘촘하게 얽힌 거대한 생태계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완벽한 축소판 같은 자료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다룰 자료에는 그 미국 상원의원들의 상당히 날선 비판이나 꽤 적나라한 안보 위협 보고서 같은 민감한 내용들이 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의 이번 심층 탐구 임무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지정학적 갈등에서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봐야죠.
네, 오직 원본 소스에 담긴 팩트, 그리고 그 이면에 작동하는 진짜 메커니즘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미치광이 같은 투자 구조 이야기로 바로 돌아가 보죠.
네, 딥시크 이야기군요.
맞아요, 딥시크. 이 회사의 시리즈 A 투자 유치권입니다. 무려 74억 달러를 조달하면서 기업 가치가 590억 달러로 인정을 받았어요. 아니,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게 이게 지금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모네를 키우는 뭐랄까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플레이북 같은데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어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니까요. 아, 근데 그 자본이 어떻게 통제되는지, 그러니까 그 캡테이블, 주주명부를 딱 들여다보면요. 이게 실리콘밸리 모델의 완벽한 안티테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티테제요? 완전히 반대라는 거네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막대한 돈을 댄 벤처캐피탈이나 빅테크가 당연히 이사회 의석을 깨차고 기술의 상업화 방향을 쥐고 흔들잖아요. 수익을 내야 하니까.
네, 돈을 냈으니까 당연히 목소리를 내죠.
근데 딥시크의 창업자 량원펑은 본인이 직접 200억 위안을 출자해서 지배력을 일단 확보해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텐센트나 그 CATL 같은 상업자본의 돈을 철저하게 의결권 없는 후방지원군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와,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한테 수조 원을 받으면서 돈만 내고 경영엔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5년 동안 돈도 못 뺀다. 이렇게 대놓고 못 박은 거네요. 아니, 상업자본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 불리한 조건인데 이걸 대체 왜 수용하는 걸까요?
아,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그게 바로 국가 AI 산업 투자 기금이 쥐고 있는 유일한 의결권과 연결이 됩니다.
아, 아까 말한 그 정부 펀드요?
네. 이 펀드는 10억 위안이라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상징적 금액만 딱 투자하고도 이사회 결정권을 가지거든요. 그럼 기업과 상업자분 입장에서는 이 정부 투자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약간 우리는 국가의 거시적인 AI 전략 방향과 완벽히 일치되어 있다. 이런 일종의 안전보장 내지는 보증수표를 얻는 셈인 거죠.
아, 든든한 뒷배를 얻는 거군요.
맞아요. 국가는 적은 돈으로 기업의 폭주를 막는 조향장치를 주는 거고 창업자는 자본의 압박 없이 기술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중국식 AI 자본 형성의 전용인 구조입니다.
와, 민간의 혁신 속도랑 국가의 통제력을 동시에 잡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럼 이렇게 막대한 국가적 지원을 얻고 만들어진 AI 모델은 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지프라는 기업이 GLM-5.이라는 그 코딩 특화 모델을 공개했더라고요.
네, 엄청난 모델이죠.
그러니까요, 무려 100만 토큰의 컨텍스트를 한 번에 처리한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헷갈리는 건 이 엄청난 최상위 모델을 MIT 오픈소스로 확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든 심지어 상업적 기업이든 다 무료로 가져다 쓰라는 거잖아요. 아니, 돈을 그렇게 막 쏟아 부어놓고 왜 무료로 배포합니까?
거기엔 아주 날카로운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의 최고 성능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했잖아요. 기술 유출 막겠다면서 문을 걸어 잠근 거죠.
네, 못 쓰게 막아버렸죠.
그러자 지프의 창업자가 대놓고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미국이 최고 모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동안 우리는 무료 다운로드로 답한다.
와, 진짜 도발적이네요.
네, 근데 더 역설적인 건 그 결과예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를 보면요, 미국의 그 엄격한 수출 통제 때문에 불만을 품거나 약간 비용 압박을 느낀 미국 내 개발자들이 오히려 중국의 그 오픈소스 모델을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 무료 배포라는 게 순수하게 글로벌 기술 발전에 기여하려는 게 아니라는 뜻이네요. 까놓고 말해서 전 세계 개발자들의 어떤 생태계나 코딩 습관을 중국의 AI 인프라에 서서히 종속시키려는 뭐랄까 엄청나게 정교한 트로이 목마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무료일까요?
정확히 그 우려가 지금 미국 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막 터져나오고 있어요. 규제로 문을 닫는 자국 모델 대신에 저렇게 무료로 활짝 열린 중국 모델이 글로벌 표준으로 딱 자리 잡게 되면 결국 장기적인 생태계 주도권 자체가 다 넘어간다는 거죠.
무섭네요. 가상 공간에서의 이 두뇌 싸움이 벌써 이 정도인데 이 똑똑해진 뇌들이 이제 물리적인 세상으로 몸을 입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인 구현지능, 그러니까 로봇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네, 구현지능 중요하죠.
가상 공간에서 똑똑해진 AI 모델들이 로봇 몸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로봇이 현실 세상을 배우려면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단 말이죠. 컵을 얼마나 세게 쥐어야 안 깨지는지, 이런 물리적 데이터는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요. 이 구현지능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이 AI 모델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실세계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건데요.
아, 현실 세계 데이터요?
네. 선전에 있는 IO AI 테크라는 기업의 사례를 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주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작업자들에게 VR 헤드셋이랑 모션 캡처 센서가 달린 장비를 직접 입혀요. 그리고 사람이 실시간으로 막 움직이면서 인간형 로봇을 원격 조종하게 만들죠. 그렇게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영화 아바타처럼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로봇이 똑같이 움직이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의 관절 각도나 근육 힘 조절 이런 데이터를 모조리 쫙 녹화해서 로봇 AI한테 먹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이른바 리더 팔로워 원격 조작 시스템이라는 거죠.
와, 이거 듣다 보니까 기분이 약간 좀 묘한데요. 이 현상을 보면 마치 21세기의 최첨단 산업 안에 그 과거 산업혁명 시절의 방직공장이 떡하니 들어선 것 같습니다. 로봇이 미래의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인간의 그 값싼 노동력을 막 갈아 넣어서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방금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그 값싼이라는 대목에 있습니다.
아, 비용이요?
네. 와이어드의 심층 분석 자료를 보면요. 이 원격 조작을 통한 데이터 수집 비용이 시간당 약 $340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118로 무려 60%나 급감했습니다.
와, 60%요?
게다가 하드웨어 장비 자체의 가격 격차도 압도적이에요. 미국의 동급 장비가 한 5천에서 8천 달러 정도 할 때 중국 기업들은 이걸 2천 달러 이하로 그냥 구축해버립니다.
진짜 반값도 안 되네요. 장비도 그렇게 싼 데다가 인건비도 싸면 데이터 축적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결과로 유니트리 같은 로봇 기업이 상하이 과창판 IPO 심사를 단 73일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해버렸잖아요. 글로벌 출하량 1위의 점유율이 32.4%나 되니까요. 또 우비텍의 소비자용 로봇 유원은 17일 만에 사전 예약 5천 대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그럼 이대로 가면 그냥 압도적인 저비용 데이터 공장을 차린 쪽이 이 로봇 시장을 다 먹어치우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카이신 보도를 인용해 보면요. 지금 중국 내 인간형 로봇 업체가 벌써 150개를 넘었어요.
150개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까지 직접 나서서 과잉 투자와 가격 전쟁을 멈추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양날의 검인 거죠. 150개의 업체가 서로 피 튀기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을 생태계가 구축될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겉으론 폭발적인데 속으론 엄청난 내전 중이군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막대한 자본으로 AI 모델을 훈련하고 인간을 갈아 넣어서 로봇을 학습시키는 걸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논리적으로 또 하나 의문이 생겨요.
네, 어떤 거죠?
이 AI 모델이랑 수많은 로봇 군단을 움직이려면 결국 막대한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강력하게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의 인프라는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굴러가고 있는 걸까요?
그 틈새를 치고 올라온 게 바로 화웨이의 승등 950PR 양산 소식입니다.
아, 자체의 칩이요?
네. 현재 엔비디아가 미국의 제재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성능을 확 낮춰서 중국에 파는 칩이 H20 모델이거든요. 근데 화웨이의 이 새로운 칩은 H20 대비 단일 카드 출원 성능이 무려 2.87배나 높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7만 위안, 그러니까 엔비디아 H20 모델의 3분의 1 이하 수준이에요.
잠깐, 성능은 거의 3배인데 가격은 3분의 1이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네요.
더 놀라운 수치도 있어요. CNNX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엔비디아 생태계의 핵심인 그 CUDA 코드를 90% 이상 원클릭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엔비디아 코드를 원클릭으로 그냥 가져온다고요? 근데 전문가님, 이 대목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과연 이 하드웨어 굴기가 완벽할까요? 아무리 설계도를 잘 그려도 그걸 찍어내는 공장이 문제잖아요.
아, 아주 예리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사실. 자료에 따르면요, 현재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인 SMIC의 N+2 7나노 공정 양품률이 20%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네. 수율이 20%요? 그럼 100개 만들면 80개는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죠. 게다가 필수 메모리인 HBM, 공급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캠브리콘이 올해 50만 개 생산 목표를 세웠다고는 하지만 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지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상의 반도체 공장에서는 불량품 80%랑 싸우느라 숨통에 막혀가는 상황이네요. 근데 여러분, 가장 놀라운 건 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그 우주 데이터 센터 말씀이시군요.
네, 베이징에 설립됐다는 우주형 AI 데이터 센터, 혁신 센터. 저 이거 자료를 읽다가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AI-1 위성 발표 직전에 맞춰서 방사선 내성 칩을 탑재한 데이터 센터를 궤도에 띄우겠다는 건데, 아니 청취자 여러분,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우주 궤도에 띄운다는 발상, 이거 진짜 가능한 건가요? 너무 막 나간 거 아니에요?
황당해 보일 수 있지만 통신망이랑 연결해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마침 내일, 그러니까 6월 24일에 열리는 MWC 상하이 2026에서 6GHz 대역을 활용한 세계 최초 6G 테스트랑 위성통신 융합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거든요.
아, 6G로 우주랑 지상을 연결한다고요?
네. 지상에서 전력망 문제나 미국의 칩 수출 통제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니까 아예 컴퓨팅 파워를 우주로 띄워버리고 그걸 초고속 6G로 지상의 로봇들과 연결하겠다는 거대한 우회로를 뚫고 있는 겁니다.
와, 미국의 제재라는 장벽을 그냥 우주라는 3차원 공간으로 날아서 넘어버리는 거네요. 기술이 이렇게 빛의 속도로 진화하고 심지어 우주로까지 막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걸 통제해야 하는 정책 위반자들은 지금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일관성이 아주 잘 드러나죠. 백악관은 대중국 긴장 완화를 한답시고 딥시크나 CXMT 같은 핵심 기업들을 엔터티 리스트, 즉 블랙리스트에 등재하는 걸 8개월째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제재를 하려다가 멈칫한 거네요.
반면에 미국 싱크탱크 CNAS 레드라인스 보고서를 보면 완전 다급합니다. 딥시크 기반 에이전트가 미국 모델보다 악성 명령을 따를 확률이 12배나 높다면서 구체적인 안보 위협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앤디 김 같은 상원 회원들이 통제망에 허점이 너무 많다고 막 비판을 쏟아내는 거군요. 근데 또 웃긴 건 사이버 보안 전문가 150명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공개 소환을 냈죠. 엔스로픽 수출 금지 같은 조치가 오히려 자국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전 세계가 중국 오픈소스 채택을 가속화하게 만든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완전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뒤죽박죽 엇박자가 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규제로 쩔쩔매는 미국을 뒤로하고 중국은 굉장히 파격적인 국내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게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감정 AI 규제죠?
맞습니다. 7월 15일에 시행되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잠정관리 방법. 이름이 되게 긴데 한마디로 AI 가상연인이나 감정형 챗봇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미성년자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이 규제가 정말 핵심입니다.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인간의 감정까지 모방하려 하니까 그 심리적 데이터가 기업에 넘어가는 걸 국가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죠.
그러니까요. 영화 그녀 허에 나오는 인공지능 연인이 이제 국가의 보안 평가랑 알고리즘 등록을 거쳐야 허락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있는 아주 다정한 AI 친구도 조만간 강력한 국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국가가 기술 통제권을 심리적 영역까지 선점하려는 아주 발빠른 움직임입니다.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번 심층탐구의 내용을 요약해보면요. 창업자가 철저히 통제하고 국가는 뒤에서 밀어주는 그 독특한 자본구조.
네, 딥스크였죠.
그리고 인간의 노동을 막 갈아넣어서 구축하는 저비용 로봇 데이터 공장.
네.
또 지상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아예 우주로 향해버리는 데이터 센터. 마지막으로 제재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미국과 달리 발빠르게 감정 AI 규제를 선점한 중국까지 집어봤습니다.
네, 이 복잡한 자료에서 한국의 청취자분들, 특히 기업이나 정책 위반자들이 얻어야 할 통찰이 명확합니다. 중국의 150개 로봇 업체가 벌이는 그 피 튀기는 가격 전쟁 속에서 한국은 정면 승부보다는 재활이나 물류 같은 특수 용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또 곧 한국에도 다가올 이 AI 감정형 서비스 규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에피소드가 끝난 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만약 우리의 가장 은밀한 감정과 비밀을 나누는 다정한 AI 연인이 국가의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받고 있고 그 AI를 구동하는 핵심 데이터 센터는 어떤 국가의 영토도 아닌 깜깜한 우주 궤도를 홀로 떠돌고 있다면 과연 미래의 우리의 디지털 정신과 감정을 지배하는 진짜 주체는 누구일까요? 알고리즘을 만든 거대 기술 기업일까요? 그 감정을 허가하는 정부일까요? 아니면 밤하늘 저 위를 조용히 돌고 있는 위성들일까요?
정말 소름 돋는 질문이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작하고 제공합니다.